할텐 서울 보건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지난 두 주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를 나누려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로 우리에게 친근하죠. 사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 선지자가 이방의 나라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음을 열왕기 하 1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회복해서 풍족했고 우상 숭배와 예배가 섞여서 혼종 예배를 드리는 죄를 짓고 있는 시기였지요.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이 아닌 이웃나라를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그 이웃나라는 바로 아수르라고 불리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들이었지요. 요나는 자신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 고생하고 잔인함 속에서 죽어간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실 분인 것을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돌이켜 구원을 받을까봐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니느웨의 정반대 길로 도망간 요나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고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는 참된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다시 사명받은 그 길을 가지요. 요나의 예상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요나 3장 10절은 기록되어 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역시나 자신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통해 북이스라엘도 용서하시고 요나 자신도 용서하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죄인을 불쌍히 여겨 그들로 돌이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더라도 악인이든지 포악을 행하는 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니느웨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기도를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얼굴을 비어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최종적으로 이 모든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등쳐먹고 또 약한 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고 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소송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놔두십니까? 왜 가만히 버려두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먼저 불평과 질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의 폐악을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벨론 세력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긴 하나 그들의 불의함과 비윤리적이고 또 잔인한 그러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들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3장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이 먼저 이야기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보면 하박국의 처음에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1장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부분에 이제 처음에 시작되어진 하박국의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현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는 표현이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나, 내 보기에, 나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주관적인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찬송시에는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느냐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8절에도 보시니까 주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9절에도 주께서, 중간에도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도 주께서, 13절에도 주께서, 또 14절에도 주께서, 15절에도 주께서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득 토로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 시각이 변하여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찬송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소식이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뭐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답을 듣고 놀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 뭐죠? 지금 네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응답을 듣고서 지금 하박국이 놀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내세웠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저 눈 감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 속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놀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에 있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의로운 유대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하시고 저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롭거나 의로운 것을 지향하시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현실이 이 하나님의 대답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의로우심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감사로, 불평이 기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질문은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질문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유명한 성경의 위인들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정말 순순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어지는 고통 앞에 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전에 귀로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의로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구나, 비록 내 생각이나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구나라는 깨달음으로까지 나아가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나는 죄를 뿌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의기당당하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곤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며 이제는 오히려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왜 생깁니까? 우리의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잘못되었군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보통 교회들이 앞에다가 글씨를 쫙 써붙이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플랜카드를 붙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부응은 무엇입니까? 숫자의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길 원하는 소망이 이 플랜카드를 내거는 마음의 동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문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주에 대한 소문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에 대한 소문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이 뭐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어진 바벨론이 바벨론 자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마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에 대한 소문이고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는 뭐냐면 원래는 몇 년 사이가 아니에요. 당대 지금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급박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응하기가 없어서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헷갈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불의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사용되어진 또 다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바로 이 일을 지금 당장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사실 하박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민족이라도 우리 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 패역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제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맥을 보지 않고 이 표현만 갖다가 부흥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사모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쓰니까 이 말씀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힘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창작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구원시키기 위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통해 성장해요. 지금 하박국이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유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진노는 뭐예요? 아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함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리시되 죽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 내용 속에 특별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대만 그리고 바란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지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7절에 보니까 구산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결국 이 지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란과 대만은 시내산 인근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내산의 경험, 출애굽의 경험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산과 미디안 이것은 사사기 때의 지명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산을 정복하고 미디안 군사를 정복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끌어당겨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그리고 사사시대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민족의 침입 앞에 이스라엘이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개입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외적의 침입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비명을 지었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산이 녹아버리고 모든 산이 점령되어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고 하나님께서 창을 던지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대단한 위엄으로 대단한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다.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내 창자가 무너지고 내 뼈가 떨리고 내가 감히 서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강포함,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냐?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한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양, 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먹고 살 아무런 근거와 내용이 그들에게 없어졌다,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어떤 한계, 이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오면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해왔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당장에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적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며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앉을 곳이 없이 빡빡하게 들어차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것이냐면,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성품이 주를 견디고 기대하고 주를 바라는 모습 같아도록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힘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간섭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부흥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헌금이 많아지고 예배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요, 때로는 위기를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구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은요,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책입니다. 어느 누가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제발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올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우리의 행위들을 책망받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자로, 성화되어지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 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알래스카에서 노숙자와 알래스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앵커리지 열방교회 권성애 사모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열방교회의 다민족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노숙자 성도님들이 My church, my pastor,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헤어컷 봉사를 하러 온 한 자매님의 고백,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재정비하게 하시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엘라나라는 자매는 전문적인 미용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헤어컷을 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섬김을 하는 날, 저는 엘라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엘라나 자매님, 저희 성도님들의 머리가 그리 깨끗한 상태가 아니니까 혹시 장갑을 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엘라나가 헤어컷 봉사를 하다가 혹시 모를 병균에 옮거나 하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에서 건넨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엘라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장갑을 끼면 감각이 무뎌져서 헤어컷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들의 머리를 깎을 때 예수님의 머리를 깎는다고 생각한답니다. 저는 이 엘라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이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엘라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바라본 때가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분들을 대했는가? 그저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분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일이 있고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주일도 평소처럼 모든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청소며 뒷정리를 하려고 서둘렀어요. 본당 청소를 마치고 교회 바깥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며 또 그 주일에는 옷 나눔이 있었던 터라 혹시나 성도님들이 본인이 입고 온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냥 버리고 간 옷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아무래도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형편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청소 부분은 아주 철저히 했어야 했거든요. 그 주일에는 조금 서두르다 보니 장갑도 끼지 않고 급하게 비닐봉지 하나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교회 주위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 옷이 하나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누가 옷을 갈아입고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갔네 하면서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집어드는 순간 뭔가가 손에 물컹하고 잡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 똥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곳의 대변을 보고는 옷으로 그것을 덮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옷을 버리려고 집어들었다가 그 사단이 난 것이었어요. 저는 제 손에 집힌 것이 똥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바로 으악 소리를 지르고 재빨리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손을 씻는데 손톱 사이사이에 낀 똥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비누로 30번도 더 씻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며 그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치가 떨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나보러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똥까지 치워야 하냐고요? 하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혜야, 그 똥이 내 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너가 내 똥을 치워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저는 아직도 그 당시가 눈에 선해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라는 인간의 나약함이 너무 대조되어서 그냥 바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던 제 심정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고 한마디로 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분들의 배설물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더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성애야,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나를 섬기듯이 섬기고 싶다면 그들의 똥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섬긴다고 나는 뭔가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뭔가 그들과 나를 분리시킨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한다고 뭔가 나는 그들과는 달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했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라나의 고백을 통해 그래, 이분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야지 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내 심령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듯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조차 몰랐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할 힘이 없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듯이 내가 이분들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듯이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말로 형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후로부터 저는 이 사역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도 못해요. 이분들을 섬긴다는 말 역시 모순투성이입니다. 그저 죄인을 사랑하시는,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들과 함께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 지체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배워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명과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끌고 가는 위치에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니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기에 저희와 저희 성도님들 사이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았던 담벽을 헐고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지고 볶고 우당탕탕 살아가요.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약함을 커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크레딧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